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 설교 제목입니다. 박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뮤직비디오를 유심히 보니까 가사가 있어서 좀 따라 적어봤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적고 나서 이 가사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노사연 가수가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참 좋은 곡이었습니다. 보편적인 생각, 아이디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노래에 관한 한, 시에 관한 한 그렇겠죠.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외롭다, 덩그러니 혼자 있다, 사막을 걷는다, 꽃길이다. 네, 오늘 제목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아이디어와 일치합니다. 구약 성경에 타고 가던 나귀로부터 부끄러운 경고를 받아서 유명한 사람 발람 선지자가 있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발락 왕에게 고용된 점쟁이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해석을 시도합니다. 엉뚱하지만 연결점이 있을까 찾아봤죠. 희미한 대비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발람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십니다. 왜말 대신 나귀일까요? 말은 빠릅니다. 평지용입니다. 젊은 군인처럼 잘 타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나귀는 그러나 속도가 느리고 짐을 많이 싣고 좁은 산길을 위험한 길도 잘 가려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강인하지요. 이 강인한 그러나 어린 나귀 타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한 왕의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곤 떠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시죠. 떠나신다고요? 어린 자식들이 부모가 죽으면 고아가 됩니다. 주인이나 스승이나 우리 메시아가 떠나면 그 제자들 홀로 세파를 헤쳐야 합니다.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십자가의 저주가 십자가를 믿는 자에겐 축복이죠. 오늘 본문은 14장이고 앞서서 12장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한다 하니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네, 많은 사람 살리겠다는 축복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예수님에겐 저주 같아요. 내가 떠나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로고스가 떠나심. 죽으심입니다. 제자들은 남아서 그러나 고독할 거예요. 외로울 겁니다. 시련의 시대를 지나야 할 것입니다. 혹독한 박해를 견뎌야 할 것입니다. 외롭게, 홀로. 이게 발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발람의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 많이 들어봤죠? 어떤 저주, 어떤 축복일까요? 나귀 타고 이스라엘 백성 캠프를 내려다보던 발람은 이방 점쟁이로서 할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스토리가 민수기에 있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신학적인 교훈을 전통적으로 배워 왔습니다. 발람은 부올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야 됩니다. 부올이란 요단 동편의 산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 지경인데요.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그 산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이 부올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대적의 신을 섬기는 자라는 말이죠. 소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출신은 요르단 출신이 아니고 이라크 출신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출애굽 홍해를 건너 죽을 고생하며 이동 중인 이스라엘에게 떡과 물을 주기는커녕 저주하려 했던 모압 사람, 모압 왕입니다. 발락으로부터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고 발람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만 하기로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점술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나아갑니다. 이때 나귀 타고 가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마치 동화 같습니다. 말하는 당나귀 있죠. 나귀가 칼을 들고 길에서 기다리던 천사를 발견합니다. 포도원 사이 좁은 길입니다. 길 양옆은 돌담입니다. 나아가지 못합니다. 천사 앞에 다가가면 죽습니다. 나귀가 옆으로 피하려 합니다. 돌담에 발람의 발이 끼었습니다. 발람이 채찍을 들어 나귀를 때립니다. 또 때립니다. 또 때립니다. 이에 나귀는 아예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이제는 채찍이 아닌 지팡이로 나귀를 후려칩니다. 참을 수 없이 나귀가 아프다. 말하고 싶어도 짐승이니 그냥 히힝 소리만 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귀에게 사람의 말을 할수 있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죠. 주인님, 내가 주인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세 번이나 때리세요? 주인 발람은 손에 칼이 있으면 나귀를 죽일 기세였거든요. 나는 주인님이 일생 동안 타고 다니던 자가용 나귀가 아닙니까? 어느 골짜기라도 다 모셨는데 왜 나를 학대하십니까? 내가 언제 주인님을 거역한 고약한 버릇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발람이 없지 생각해보니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길 앞에 누가 보입니다.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쥐고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큰일이죠. 발람은 나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네 가는 길이 사악하도다.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 세번 나귀가 피했다. 나귀가 옳았다. 만약 나귀가 돌이키지 않고 내게 왔으면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람이 섬찔했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갈게요. 천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지 마. 가던 길을 계속 가. 대신 내가 이런 말만 해. 라고 당부합니다. 발람이 타던 나귀, 주인에게 충성했죠. 그러나 학대받았습니다. 항변했죠. 그 유명한 말하는 당나귀가 된 것이죠. 썬데이 스쿨 이야기로 우리 어린 기억에 생생합니다. 하나님은 짐승도 말할 수 있게 해 주신다. 뭐 이게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교훈은 우리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스라엘을 발람이라는 이방 점쟁이가 저주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주의 길로 들어섰고, 실제로 제2의 애굽 종살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홀로 그 외로움, 고난,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없습니다. 발람과 당나귀와 발락과 이스라엘과의 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타임 캡슐처럼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발람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선포된다는 그 말씀이 민수기 23장에 있는데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어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A people that dwells alone.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타임 캡슐이라 하면 역사를 이곳에 집어넣어 봉함할 수 있습니다. 타임 캡슐의 의미는 언젠가는 그 밀봉을 해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열방 중의 하나로 봐주지 않는 그 역사, 해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숫자가 만을 티끌로 치자 셀수 없다. 이 말을 하는 나는 신의 오라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다. 나는 죽고 싶다. 죽어도 나의 마지막은 의인의 마지막처럼 되고 싶다. 이게 오라클 혹은 노래라고 했는데요. 이 분위기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과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 제자들은 고아 같이 남게 되는 것이죠. 즉,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고아 말입니다. 먼저,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발람의 저주인지 축복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홀로 서기를 선언한다? 한편으로는 참 잘한다.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가의 근간을, 기조를 내가 우리가 홀로 살겠다라고 내세우면은 이웃나라와 척지고 대립하고 긴장관계로 들어갑니다. 우리 개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 운명은 외롭다. 라고 선언한다고 합시다. 그 순간 스스로 내뱉는 자기 예언이 됩니다. 성취시켜야 합니다. 가깝게 지내던 친구, 이웃과 경쟁 관계로 돌입합니다. 그렇다면 홀로 산다는 것은 축복일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홀로 살 것이라고 한이 예언, 어떻습니까? 첫째, 이 발람의 축복은 애매모호한 축복 같아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보면은 홀로 지내는 것 좋지 않습니다. 남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창세기 2장에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처음 등장하는 홀로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홀로라는 말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모세에게 장인이 있었는데 그 장인이 모세한테 사위한테 말하는 거예요. 모세, 네가 홀로 사울로 리더하는 걸 보기 안 좋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8장 17절에 문둥병 걸린 환자 홀로 살아야 합니다.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홀로는 나쁜 뜻입니다. 슬프다 이생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적막한 도시 폐허 속에 홀로 남은 고아들 모습, 나쁜 이미지입니다. 홀로가 좋은 이미지로 되는 경우는 하나님에게만 해당이 돼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 네, 하나님은 홀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도 홀로 계실 때가 많으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어쨌든 혼자 사는 건 안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발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락에게 채용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저주 행보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 못한 축복을 서너 번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결국은 그는 이스라엘을 골탕 먹입니다. 골탕 먹이는데 성공까지 해요. 어떻게?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을 꼬셔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들통이 나자 무려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너무 사건이 커서 사건 이름이 붙었습니다. 부오르의 사건 혹은 바알 부오르의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민수기 24장에서 점프해서 31장으로 넘어가면 발람의 악한 모습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오르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네, 인과관계가 분명합니다. 사람이 2만여 명이나 죽은 것은 염병으로 죽었고 그 염병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그런 결과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게 했다는 이스라엘아 네가 홀로 살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우리 개신교는 축복이라고 해석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람의 축복을 축복이 아닌 저주였다고 해석합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예외적으로 축복 같은 말이 뭐 없는 건 아니에요. 발람의 예언 속에 야곱아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아 네 거처들이 정말 아름답구나 뭐 그런 것뿐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의 견해는 홀로 거주하는 백성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결론입니다.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저주 업무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미디안을 응징하고 모압도 응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저희들은 발람의 축복을 의심해서 이것은 저주일 가능성이 많다. 예. 의심을 해왔고 결국 발람은 저주 업무에 가담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예언과 발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자명하지요. 우리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혹은 유대인들은 영원히 저주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도 아니요, DNA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홀로 거하는 크리스찬, 홀로 거하는 이스라엘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필요할 때 홀로 서라는 뜻이죠. 홀로 서라는 하나님의 당부요, 홀로 서라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홀로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도덕적 당위입니다. moral code이지요. 남달리 살아야겠다는 각오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처음 탐험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이런 결심과 각오, 누가 합니까? 나라가 합니까? 민족이 합니까? 질문이 좀 애매하죠. 나라는 nation, country, state, 민족은 people 혹은 society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state가 되기 전에 society였습니다. 영토가 있기 전에 사회적인 법, 율법이 먼저 있었어요. 사회 통념을 코드화시킨 율법으로 결속된 그룹, 백성, people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country, state, nation이 된 것이죠. 정치적인 요소가 이제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성 혹은 민족 의식, peoplehood란 한 민족이 타 민족과 어떻게 무엇이 다른가? 그 정체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체성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메모리지요. 그 메모리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 공유하는 집단 혹은 책임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공유할 수 없는 기억이나 경험이죠. 그게 민족 정체성입니다. 그 민족 정체성은 땅이 없어도 돼요. 국가 없어도 됩니다. State, country, 나라가 없어도 돼요. 무의식 속에 흐릅니다. 그것이 살아남아가지고 언젠가는 발현됩니다. 타임캡슐에 갇혀 있을 뿐 언젠가는 그것이 봉인 해제되면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대한제국 국가는 식민지 속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도 국가는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이민 와서 버렸어요. 한국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민족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고려 민족 의식, 조선 민족 의식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절대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 국가와 상관없이 간직하는 것, 기억입니다. 메모리입니다. 공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든 한국이든 유대인이든 한민족이든 그 강점은 내셔널리즘, 국가제일주의에 있지 않고요. 공의와 인간 존엄, 인본에 기초한 사회, 즉 피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리스천 피플, 사람이 홀로 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한다는 것이죠. 홀로 서기는 어쩌면 저주입니다. 홀로 살아야 한다는 발람의 예언, 축복이라고 하지만 저주입니다. 어쩌면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믿으면 지는 것이에요. 극복해야 할 저주인 것입니다. 지금은 홀로 서기 연습 시대입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 제자들이 그랬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왔었고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죽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홀로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저희들이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발람의 저주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고아와 같기 때문에 더욱 홀로 서기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운명처럼 여겨져 왔던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